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13절, 14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능력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주셔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가 개인의 지금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극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런,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런 자기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무언가 뛰어난 사람,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은 신실한 말,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러한 그 삶의 본보기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그 다음에 성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게 우리의 전 삶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근원적인 그 의미를 생각하면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서 거기에는 합당하게 내가 그 선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강의 오늘 제목은 제가 선한 싸움을 위한 무기. 근데 무기가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 누구나 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 창이나 방패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믿음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하다. 믿음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면에서 쉬울 수 있어요. 이 믿음이란 무기를 가지는 거는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참고서 옛날에 수능시험 보듯이 이거 열심히 파면은 그러면 그 믿음의 체계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외우고 해서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망가지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목사의 사역을 한다고 하고 뭐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맨 끝에 파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끝에 가서 파산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가서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아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전에 관하여 주어진 대원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 대원들에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이제 17절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기 삶에서 일어났던 일, 이거를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가서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처음에 문안 인사하고는 곧바로 3절, 4절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를 반드시 명령해야 된다. 그거를 동사를 차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책무를 주다. 그 다음에 이런 명령을 준다. 이 차지라는 단어. 그래서 다른 교리 가르치면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런데 성도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명령을 줬어요. 그 차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제 한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 그리고 지금 여기 18절부터 다시, 그러니까 간증했던 그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로. 그렇게 하고, 거기 11절 이후로 이제 연결이 이제 18절에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책무를 준다 그랬는데, 책무도 이번엔 명사로 돼 있는데, 단어가 차지입니다. 차지. 똑같은 거예요. 명령. 똑같은 얘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급 장교가 부하에게 내리는 긴급한 지시, 그 다음에 책무, 이런 뜻입니다. 그 책무가 3절, 4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이 책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명해서 다른 교리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하고,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 등 논쟁만 일으킨 거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책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 대원들, 디모데에게 주어진 대원들이 있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그런 책무를 준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책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책무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에 관하여 전에 주어진 대원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아, 디모데가 이제 사역자가 될 때 아니면 되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에 어떤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디모데의 성품이나 디모데의 앞날에 대해서 미리 성령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또 11장 27에서 28절, 또 21장 8절에서 10절 이런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과 달리 직통 계시가 있었어요. 대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통 계시.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따로 구분할 때도 대원자들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가서 보시면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원으로 내게 주어진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서, 임명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때 어떤 그 하나님의 대원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 뭐 말씀을 잘 전달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초기에는 방언, 다른 나라 말입니다. 랄랄랄라 하고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다른 나라 말, 프랑스 말, 영국 말, 이런 다른 나라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방언, 다른 나라 말을 통역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역해야 되잖아. 이런 선물이 있었고. 또 대언, 그 당시에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직통 계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병고침, 그래서 손을 갖다 대면, 또 손수건을 갖다 대면 그러면 즉시 사람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AD 90년경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39절, 40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런 거 문맥이나 역사적인 이런 그 컨텍스트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으면 오 직통 계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타 언어들 뭐 하여튼 뭐 하는 거 중국말이든 뭐든 좀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이때에는 방언도 있었고 대언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그 이후에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뭐 요한 웨슬리라든지 위트필드라든지 무디라든지 방언 한마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 목사가 되는 거 원하는 건 좋은 일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이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교회가 판단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목사가 이제 임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디모데 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목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냐면 당시 세계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라고 하는데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행을 벌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세속 문화가 팽배한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데서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명령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책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명령과 이런 책무를 주셨다고 하면 그럼 넌 이거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그 확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때문에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가서 보시면은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종종 싸움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도 싸움을 싸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싸움은 골목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어로 warfare로 돼 있어요. war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war 예. 그러니까 단순한 이렇게 뭐 한두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예, 선한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목회 사역하는 이런 모든 거를 그거를 싸우는 거, 전쟁하는 거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앞에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대에 다 자원 입대한 분들이에요. 여기 강제로 끌려 나온 분 아무도 없잖아요. 맞습니까? 다 자원 입대한 거예요. 여기 군대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세상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영적인 싸움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 교사, 그 다음에 선교사 등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싸워야 될 그와 같은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교사, 선교사 등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우고 하는 그런 일, 이 일을 하려면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싸움은 모든 성도들이 겪는 이런 그 영적인 전쟁, 이거 다 포함하고 또 모두 있냐, 거짓 교사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하고 싸워야 되고 결국은 마귀의 거짓 교리들하고 열심히 싸워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방어적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사탄의 왕국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싸움을 목사가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해야 된다, 또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일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고린도 후서 10장 4절 가서 보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그런 무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무기로 마귀의 진영을 깨뜨리는 그런 일을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그것도 전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 거기 가서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기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책무를 맡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두 가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무기가 뭐냐,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미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미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벌써 이제 나왔는데 이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거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기가 믿음인데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 영어로는 saving faith,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Christian faith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기독교인의 믿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믿음 체계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믿음 체계. 그래서 구원의 도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교리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또 선교사가 아니면 교사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교리 체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리 체계, 이게 가장 중요한 무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무기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건전한 교리 체계, 복음 진리의 내용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조직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그렇죠, 성령님에 대한 거, 그리고 천사들, 천국, 지옥, 구원, 성화, 교회, 그 다음에 재림과 휴거,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체계를 가져야 되고 그 모든 믿음 체계가 어디에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니까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 서신에는 이러한 의미의 믿음이 종종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나오고. 자, 그러면 믿음을 붙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습니까? 붙들어라, 이 홀드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그냥 성경 지식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주석을 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말씀 사역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이 사람들의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믿음을 온전히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 교사, 선교사 이런 분들이 특별히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알렸다. 그게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붙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교리를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목회자가 믿음을 붙드는 거다. 또 어떤 압박이나 반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내가 선포하는 진리,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 그거를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목사가 보여야 된다. 아,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데 목사가 연약해갖고 그래서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누구를 향해서 집중이 되겠어요? 목사를 향해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목사가 되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든지 뭘 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 저 사람들의 앞에서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능력, 이런 거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무기, 아, 이거 말고 두 번째 무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첫 번째 무기는 웬만큼 머리가 있고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뭐 이렇게 주석책도 읽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무기는 웬만큼 구비가 될 수 있어요. 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자꾸 연습하고 뭐 이렇게 되면, 한번 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20년 뭐 25년 전에 처음 설교하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제 자신이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아지고 나아지고 그래도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기는 조금 개량이 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좀 개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체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무기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무기, 믿음과 함께 두 번째 무기가 뭐냐, 선한 양심이 결합이 돼야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양심은 본래 선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감각을 잃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양심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가서 보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투명한 양심,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이전에 그 악한 양심에 뿌려져야, 그래야 그 결과 선한 양심이 생기고 투명한 양심이 생긴다, 깨끗한 양심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구원받아서 선한 양심이 생겨나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결과, 그 결과는 거룩하고 올바르게 사는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뭐 급격하게 변하는 분도 있고 서서히 변하는 분도 있지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이런 쪽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그러니까 잔머리 안 굴리고 잔머리 안 굴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 목사가 자꾸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서 뭘 빼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무기로 작동해야, 그래야 그 목회자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렇죠? 이거 이제 첫 번째 무기고, 두 번째는 거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 이 두 가지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무기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바울이 아까 이제 군인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배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를 바꿔서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20절,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경고를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이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파선한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배가 믿음, 믿음, 이게 파선한다는 거야. 파선을 한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이나 성도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는 어떠해서 그래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러면 배가 깨집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렉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선한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러면 배가 파선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깨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깨져서 선한 양심이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선한 양심이 깨지면, 그러면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석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 우리의 믿음 체계, 그렇죠? 우리가 믿는 바, 이거는 매우 귀중한 액체라는 거예요. 액체. 근데 선한 양심은 그 액체를 담고 있는 투명하고 맑은 유리병이라는 거예요. 유리병. 그 유리병이 딱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뭐 교리가 이렇다 그러고 그냥 뭐 모든 거 달달 외우고 한 그런 모든 공부하고 한 이런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더럽혀진,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성도로서의 이런 그 책무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 유리병이라고 하니 선한 양심이 깨지지 않도록 그거를 잘 유지하고 보관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인 수가 뭐 50명이다 50만 명이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지 그 목사가 뭐 20만 명의 목사냐 뭐냐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면 딴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선한 양심이라는 이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 내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있는지 잘 돌보고, 떨어뜨리면 그럼 그 안에 있는 귀중한 모든 게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더러워지니까, 그렇죠? 선한 양심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예를 들었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이런 유리병을 깨뜨린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파선을 했다는 거야. 그들의 믿음의 배가 깨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배가. 자, 이 두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입니다.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면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여러분, 첫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넘겨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를 넘겨줬다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배가 깨진 거예요. 그게 뭐야?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깨졌다 그래? 선한 양심이 깨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양심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약한 양심이 깨끗하게 돼야 그게 선한 양심이 되거든요. 그 선한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문맥적인 이런 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는 교회의 어떤 지금 디모데에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디모데처럼 교회를 맡아서 뭐 이렇게 목회를 하든지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자들인데 믿음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파선을 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크리스찬으로 해서는 또 크리스찬 리더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을 이 두 사람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은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의 간증을 잃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는 틀린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구원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예, 그런데 크리스찬 간증, 크리스찬 사역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그들을 징계하고 출교를 시키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넘겨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도록 그렇게 만들게 내가 기도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살아남아서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서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의미로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 가서 보시면 먼저 후메네오가 나오는데 2장 16에서 18절,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위계의 왕, 궤양처럼 이렇게 위를 파먹듯이 파먹는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고 헛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헛소리가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교리를 가르치니까. 알렉산더는 그 옆에 4장 14절에 여기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서 맨 끝에 얼마나 바울을 괴롭게 했으면, 그렇죠, 바울이 콕 집어갖고 그래서 지금 알렉산더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지는 그 100%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확신할 수 없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지금 목회 서신 안에 지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너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징계하고 해서 출애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하고 같이 가서 잠을 잤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은 성도예요. 예, 근데 음욕이 이렇게 터져 나오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내, 그렇지, 아버지가 나중에 얻은 뭐 후처라든지 그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예,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냐,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나라의 구원, 이거 구원 받은 자거든요. 예,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더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선한 양심이다. 오늘은 선한 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목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런 선한 싸움을 하기 전에 정말 내게 선한 양심이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늘 내게 선한 양심이 있는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가, 이거를 특별히 늘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자,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다 뭐라 그러냐, 나는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 그래요. 뭐 악한 일 내가 했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걸 했지. 예, 내 양심은 투명해,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투명한 양심인지 선한 양심인지를 각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의 양심, 저의 양심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양심은 믿을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절제 기준. 그래서 내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춰서, 그렇죠, 조명이 돼서 확 이렇게 드러날 때 그때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도덕적 이런 정보장치 아니면 경고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 식인종의 기준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사람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이미 우리 양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그거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은 자동차의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은 잘못된 신호를 내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그럼 어디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냐? 죄가 잘못된 정보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뭐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세상 생활을 할 때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내가 뭐 시기 질투 뭐 하여튼 모함을 통해서 누르고 내가 좀 올라서야 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 양심이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받아요. 잘못된 정보.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봐도, 저건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데, 저건 죄야.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은 나는 선한 양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내 감정에 대한 이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정화된 그런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양심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양심이 정말 정말 선한 양심인가, 우리의 동기, 그렇죠?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을 꼭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이게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선한 양심의 실질적인 기준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선한 양심을 주장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뭐 사회생활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일치하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특별히 목사는 여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와서 사람들의 주의를 받는 이런 사람이 목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갖다 옆에다가 끼워 맞추는 그런 건가, 이거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래 그 일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가, 아니면 경고를 주시는가, 그건 아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그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 거듭먹거리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선한 양심 그러면 안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떳떳한 그러한 양심이래요. 그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 정말 선한 양심, 투명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선한 양심의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성도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초지일관 동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집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동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집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직장에서 다르고 이렇게 이제 하면 그게 위선자거든요. 그 위선자가 되면 이미 선한 양심을 버리고 있는 거다.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돼요. 집에서, 직장에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할 때 그 사람이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위선자가 되면 선한 양심이 떠나는 겁니다. 특히 목사의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자기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내가 투명한 사람인가,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들에게 투명한 사람인가? 목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면 그거를 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독립 침례교회 잭 하일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냥 나와서 뭐 내 아내가 어떻고 그냥 아내 칭찬을 그냥 엄청나게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집에 와서는 아내를 짓밟고 아내를 모욕하고 그 아이들 보는 데서 밖에 나와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위선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선한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푹싹 주저 엄청 큰 그런 교회였는데 다 푹싹 주저앉고 그 사위가 맡아서 하다가 또 사위가 중학교 아이인가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 평생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는 특히 내 배우자, 내 자식들에게 내가 동일한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동일한 사람. 두 번째,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선한 양심이라는 건 세상의 상식에 비추어서 내가 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생각해도 볼 수도 없는 그런 몰상식한 일이 교회 안에서 목사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상식적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논리적인 분이 없어요.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봐도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일이 돼야 그래야 그 일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회, 이 땅에 예수님이 남겨주신 지역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우리 사랑침례회 같은 이런 지역교회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거짓 교사하고 싸워야 되고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하고 싸워야 되고 거짓 교리하고 늘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고 사탄 마귀의 일꾼들이 우리의 대적인데 사탄 마귀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 목사 교사 선교사 하여튼 집사 지역인도 할 것 없이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리 이런 것들하고 늘 싸워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이후에 거짓 교리를 폭로하고 특별히 마귀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특별히 목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목사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선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지금 바울이 주는 교훈, 특별히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의 임무와 사명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는 대개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체계, 그렇죠? 이 진리 체계를 확고히 잡고 이걸 지키는 거.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단순함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함에서. 그렇죠? 많은 목사들이 이런 단순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서 그래서 내가 좀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해서 무슨 뭐 전 세계 무슨 모임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헛된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는 늘 영적인 점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체계, 교리 확고하게 지키고 있냐. 또 뭐 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지키고 있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전체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런 일인가. 아니면 이런 그 단순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교회 오면 바쁘게만 돌아가는데 도대체 뭘 하고 갔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누구나 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 설교자 이런 뭐 전도, 이 선교사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는 교사 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선한 양심. 근데 선한 양심, 이 유리병이 깨지면 믿음 체계마저 다 쓸모가 없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 선한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 늘 비춰보고 살펴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